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또 어떠한 일들을 만나던지 간에 나의 예수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또한 나의 하나님 또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새벽에 예배의 시간 기억하고 나와 주 앞에 함께 예배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만날 여러 가지 일들과 말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길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스가랴 5장 봅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4절까지 보죠. 주의 말씀의 은혜가 삼중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스가랴 3장과 4장의 완상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회복과 구원, 행함과 축복의 주제의 그러한 환상들이었습니다. 좁게는 이스라엘 포로기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그 민족들로부터의 그 적용부터 이제 더 넓게는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오늘의 우리에게까지도 닿아 있는 그러한 회복과 구원과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5장, 6장에서 이제 나타난 환상들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저주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 20절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사야 1장 19절 20절 글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고로 주님은 회복과 구원 외에도 그 행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들과 결과들과 마음의 중심에 따라 징계와 심판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중히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꾸준히 모든 부분을 다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떠한 말씀, 어떠한 종류의 말씀만 선호해서는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도요, 사실 듣기 좋은 그러한 말씀들만 골라서 하면 편하지요. 전하는 사람도 편하고 마음 듣는 사람도 편합니다. 하지만 삶에 어그러져 가는 부분들, 골마져 가는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또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갖고 계신 성격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잘 받아들이고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쪽의 말씀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믿음과 영성의 기초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려먹고 편식하게 되어지면 성장과 발육이 더뎌지는 것은 비단 육체의 얘기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더 깊이 또 더 아주 집중하여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의 의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말씀을 얼마만큼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두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잘 이해하는 그래서 더욱더 깊게 하는 그러한 질적인 말씀의 성장들, 섭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봐서 이제 스가랴의 새로운 환상이 나타나는데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라고 그렇게 스가랴가 말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스가랴가 보았습니까?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보았지요. 여러분,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부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동적인 의미입니다. 살아 있으니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 동적인 의미, 그렇다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작점과 목적지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주의 말씀의 성취가 속히 있으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초반에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주의 사자가 그 환상을 본 스가랴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보이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스가랴가 본 것을 몰라서 물어봤을 리는 만무하겠고요. 아마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을 알고서도 지금 주의 사자가 스가랴에게 다시 묻고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시 물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환상의 뜻과 의미들이 지금 스가랴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주의 사자가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이 4장까지 계속 살펴오면서 몇 번에 걸쳐서 잠시 동안 우리가 나누었지만 주님이 주신 환상, 말씀, 그것에 대한 확인과 영적인 탐구의 모습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와 주의 사자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또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주 확인되어졌음을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아까도 잠시 나누었지만 살펴보고 나눌 때에 또 그렇게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그저 읽는 것으로 양으로 승부해서는 곤란하고요. 이 말씀이 오늘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적용점과 주안점들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여러분 말씀의 온전한 섭취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일단은 가까이 하고 또 자주 접해야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탐구의 모습들 나타내는 이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은요, 이 두루마리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절 중반부터 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2절 중반까지 보시면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하는 거죠. 길이가 9m 정도, 폭이 4.5m 정도 되어지는 거대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어떠한 것을 말하겠습니까? 거대한 크기의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 중반으로 좀 먼저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이쪽 글대로 또 저쪽 글대로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두루마리의 양면에 모두 다 그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거나 혹은 두루마리의 너비가 크니 그 모든 부분에 말씀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엄청난 크기에 또 빼곡하게 각각의 모든 부분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자에게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거대한 크기로 모든 부분에 빼곡하게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고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이 있는지도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도 내가 몰라서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없게 모든 이들이 볼 수 있을 그 큰 의미로서의 말씀들이 이러한 환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크기를 보는 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나와져 있는 길이 20규비 너비 10규빗은 이 언급되어져 있는 크기는 솔로몬 성전 안뜰의 크기 그리고 성소 현관의 크기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하는 운동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그럼 이게 시작점이 있을 것이고 또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었음을 그 안뜰과 성소 현관의 크기와 동일한 이 두루마리의 크기로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과 말씀으로부터 이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4절 초반에서도 확인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4절 초반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겠지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의 모든 말씀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의 그 출처가 시작점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가장 처음에 나눴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하나님 회복과 구원과 기쁨과 또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와 심판, 경고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 양면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이 거기 가운데 적혀져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3절 초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나타나고 있는데요. 3절 초반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선 해석들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 온 땅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그러진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조금 더 세분화되어진 그러한 말씀이 3절 중반 이후부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두 가지 죄가 언급됩니다. 도둑질과 맹세하는 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10계명의 제8계명과 제3계명의 내용으로 나타나고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도둑질하는 자, 여러분 훔치는 것,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결국 남의 것을 탐내는 어떠한 그 탐심에서부터 비롯된 죄악인 것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 거기에서 이겨내지 못한 그 탐심으로부터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는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감추는 것도 뜻합니다. 당시의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그 회복들이 일어나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권고의 말씀들. 그런데 그들이 징계받게 되어지는데 그저 도적질했다고 훔쳤다고가 아니라 여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쪽 글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 또 뒤에 살펴볼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저쪽 글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저 아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러주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그 말씀의 기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행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죄입니까? 맹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기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외에는 무엇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박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면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징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이 죄의 공통성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에 더욱더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남의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집중시키는 그러한 과정들, 여러분 이것을 또한 이 성전 재건의 그 과정과도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이전 학계에서 말씀도 살펴보았고 주일의 설교 때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명과 주의 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일관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의 죄는 더 큰 관점으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떠한 당시의 영적인 안일함들과 죄들을 또한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4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 죄를 행했던 자들,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지은 자들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죄가 일어나고 있는 자리, 그들의 삶의 지경들에서 하나님은 그 행치 못한 것에 대한,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저주와 축복 모두 말씀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늘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축복의 말씀들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우리네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였었을 때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 보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확인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야지, 여러분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여 삶의 자리, 나의 지경에서 주의 이러한 심판의 일들과 징계의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여서 주의 은혜와 축복 그렇게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우리 삶의 지경들,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주님이 주시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면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구원과 축복과 은혜에 그러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 또한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도둑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맹세하는 자 두 가지의 죄가 언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나의 삶에 더욱더 집중하고 나의 탐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이 두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징계들이 그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행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지경들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경들에서 아버지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고자 하는데 그 말씀들을 받기에 합당할 만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하루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 위에 아버지 행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예배에 나와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응답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인생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